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음.
바울의 깨달음. Realization, recognition. 무엇을 깨달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 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체험과 구약을 함께 묵상하며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각 교회에 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서신을 성경책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깨달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신약에 성경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을 뿐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생생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복구 같으면 환난과 고생을 통한 깨달음, 환난과 고생을 통한 깨달음, 환난, 고생, 우리도 다 겪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요?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뜻인가요? 원한다는 거죠. 강력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일까?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겪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 고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뿐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바울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무슨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듯이 바울에게 가해지는 고생의 무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자신의 힘으로 견뎌내기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생에 대한 좋은 속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은이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주로 나이 많은 연세들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고생할 때 괜찮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 그 고생이 오히려 인생의 공부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격언입니다. 고생 끝에 이 성경 말씀 착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은 위로도 되고 그래서 소망의 끈을 붙잡게 합니다. 이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정말 고생에 대한 우리가 힘이 되는 그러한 격언들입니다. 그런데 고생이 너무 심하면 심해 지나도록 너무 고생스러우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예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고생도 웬만해야지. 너무 힘들면 무거워서 배가 빠지듯 바울이 당한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라는 이 좋은 말도 바울에게는 쓸데없는 말이 될 정도의 엄청난 고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생을 당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9절 첫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사형 선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길래 아 이제 끝났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누가 내 어려움을 알아주면은 위로가 됩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신실한 성도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가 당한 환난을 좀 알아주기를 그래서 좀 위로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 상황 속에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무엇일까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 그래서 살 소망까지 없었는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후반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8절과 9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는입니다. 이는, 이는. 앞에 보는 고생에 대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는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소망 너희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있다. 이는, 이는. 이 모든 고생들이 단지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생 속에서 하나님만 의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즉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내민 손, 하나님께서 내밀어주신 손,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생 가운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민 손. 이 하나님의 내민 손은 어떻게 될까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이 고생 속에서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손이 느껴진다고 하면 잡으면 됩니다. 잡읍시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살리시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장된 축복. 하나님의 내민 손을 잡아야 하는데 의뢰해야 되는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의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자신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보면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 있으셔야 되는데. 그쵸. 요건 내가 할 수 있어. 요건 내가 잘해. 저건 저 사람 못하지만 요건 난 잘해. 사람은 다 누구나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쇼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배경과 지위,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느냐? 나는 더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배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계획하는 그 머리가 있어요. 잘 플랜을 합니다. 그리고 플랜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도 있어요.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패션, 열정이 있습니다. 잘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도 있고 끊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한번 의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민 생활의 노하우도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 경험, 정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생이 너무 무거우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생이 너무 힘에 겨우면은 나의 능력도, 나의 경험도, 나의 정보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정보도 있지만 너무 고생스러우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쓸데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여진 것 바로 하나님의 내민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주신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과 경험과 정보를 지혜롭게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능력, 경험, 정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마지막 상황인데 그런데도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내민 손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보에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본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은 다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나면 다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죽었던 예수의 육체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이고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아 죽고 싶다 라는 상황들은 우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죽겠네. 그때 죽고 싶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 육체는 살아서 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를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아, 죽고 싶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다 함께 시작.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인간의 연약함,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않는 죽은 것과 같은 마음 상태. 상한 갈대. 여기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뜻은 단지 꺾지 않으시겠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상한 갈대지만, 꺾어진 상한 갈대지만 세워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심지가 다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되지 않습니까? 그 탄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등불이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부족한 기름을 채워주셔서 불꽃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사 중에서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느낌, 아주 이렇게 느낌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갈 때입니다. 누가복음 볼 것 같으면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갈 때 누가복음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그 성에 들어가려고 그때 성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누구를?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까 장례식입니까? 이제 가면 언제나 뭐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죽은 자가 누구냐면 어떤 어미의 독자. 그런데 그 어미는 과부.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나인성에 들어가려는데 장례식 오는데 주님께서 알으셨습니다. 아, 독자구나. 어미는 과부구나. 알았습니다. 13절 다음께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뭐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는데 이 과부 여인에게 외아들은 삶의 전부입니다. 소망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아들 하나만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삶이 죽은 겁니다. 소망이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지독한 슬픔과 마음고생으로 이미 꺾여진 갈대고 다 타버린 심지였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말 느낌이 좋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 좋아요. 그를 어미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느낌이 좋은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고 이제 너는 내가 살렸으니까 너는 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어떤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그 살린 청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네.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전 마음에 들어요. 마음 느낌이 좋아요. 그 살아난 청년을 다시 어미에게 도로 주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다시 삶을 준 것이고 다시 소망을 준 것입니다. 주님은 상하였던 꺾어졌던 그 여인의 마음을 살려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아니 아예 꺼져서 새까맣게 됐던 그 여인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 우리의 육체도 살려주실 것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죽음과 같은 마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심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건져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아,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 의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 물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구나. 심한 고생은 하나님의 맨손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다음 게 시작.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생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고생은 그냥 고생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일 레슨을 성도들에게 지금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능력에 벗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격언이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끝에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청명한 크리스찬, 똑똑한 크리스찬들은 끝에 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의 삶 속에서 주를 의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청명한 크리스찬입니다. 똑똑한 크리스찬 됩시다. 끝에 가서 하나님 붙잡은 도와줍니다. 그런데 똑똑한 청명한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덜 고생하고, 그래야 덜 속상하고, 그래야 회복도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상 평상시에 주님을 의뢰하던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끝부분에 가서도 주님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심한 고생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깨닫고 나서 깨달은 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바울의 간증이고 바울의 확신이고 바울의 소망입니다. 10절. 본문 10절. 다 함께 시작.
그가 다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기서 시제가 나옵니다. 시제,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심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내민 손을 의지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건 간증입니다. 내가 그때 심한 고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여러분 많이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베풉니까?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 뭡니까? 또 건지시리라.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또라는 것은 심한 고생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고생스러운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것 바울만 압니까? 누구도 압니까? 우리도 알죠. 뭐 바울하고 우리하고 뭐 틀린 인생인가요? 우리도 살아봅니다. 고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인생은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고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번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이제 간증이 생겼습니다.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간증이 많아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간증이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삶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언제까지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또 건지시리라. 그 다음 뭡니까? 또한? 이후에라도. 이후에라도. 아주 미래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건져주실까요? 자신이 없습니까? 알고 있는 대답을 확실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다 맞는 대답 같은데 잘 안 들렸어요. 성경에서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애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 언제까지 구원하십니까? 네. 천국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그 전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 감탄하는 그 편지를 쓰다가 너무너무나 그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미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입술에서 찬미가 나와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고린도 성도들, 그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여러분보다 더 힘든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생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이다. 붙잡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 하나님께서 내민 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힘껏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져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지껏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고생과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많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깨달음 저희들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생과 환난과 힘에 지나친 고생,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내민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하나님께서 내민 손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서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여진 손 꼭 붙잡고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확신이 더해지는 참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잘 생각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손, 그 주님의 손 붙잡는 참 지혜로운 능력의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